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 핵무기의 급속한 발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성명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수십 년간 최소 억제에 기초한 핵 전략에서 급격히 이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국제해양법에 의무를 준수하고 남중국 해에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티베트,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기지와 로켓 발사장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지 세력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띄운 방화 풍선을 대응해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화 풍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어제 오후 가자지구 인근에서 방화 풍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5월 동예루살렘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 사원과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으로 11일 전쟁을 치른 뒤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서부의 님루즈주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님루즈주에서 아프간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했으며 주도인 자란즈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란즈의 주지사 건물, 경찰 본부, 첩보 본부 등을 장악했다고 대변인이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프간의 주요 도시들에서 탈레반과 정부군 간 격렬한 전투가 일어났으며 곧 칸다하르 헤랏, 레시카르 가도 탈레반이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어제 VOA에 미군이 이 세 도시 근처에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미군이 철수한다고 발표한 뒤 올해 5월부터 점령지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고서를 내고 오만 인근 해상 유조선 공격의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군 조사관들은 지난주 공격을 받은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 호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머서 스트리트 호 선상과 근처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물이 이란에서 제조된 무인기 부품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은 어제 공격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조사관들은 물리적 증거가 이란의 개입을 입증한다며 군사용 폭발물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영국과 이스라엘의 폭발물 전문가들도 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히말라야 산맥 국경 분쟁 지역에 배치됐던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인도군이 밝혔습니다. 인도군은 어제 성명에서 분쟁 지역인 나자크 동쪽 고그라 고지에 인도군과 중국군 철군이 이틀에 걸쳐 완료됐으며 현재 양국 군대는 개별 영구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은 양측이 고그라 고지에 설치했던 모든 임시 구조물과 부속 시설들을 해체하고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양국은 사령관급 회담을 열고 고그라 고지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 2월 히말라야 판공 호수 인근에서도 철군을 완료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제 통제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사하라 앞바다에서 난민들을 실은 배가 뒤집히면서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대학교가 오는 가을 학기를 앞두고요. 분주합니다. 미국의 교육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그동안 온라인 수업만 유지하거나 대면 수업을 병행했었고요. 지금은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전환 국면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 뜨거운 이슈가요. 백신 접종 의무화와 이에 반대하는 개인의 신체 자유권의 대립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학교의 백신 의무화 법정 싸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인디애나 대학과 이 학교의 8명의 학생의 법정 싸움인데요. 당초 이 학교 재학생 8명이요. 학교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죠. 가을 학기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연방지법은요. 학생들이 대학 측의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을 막아달라면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보건을 지키는 게 우선 가치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측은 항소를 예고했고 학생 측 변호인은 시카고 소재 연방항소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요. 항소법원도 학교 측에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이 보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연방항소법원은 인디애나주 연방지법이 대학이 합리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판결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이 판결은 대학의 코로나 방역에 관한 자율권을 인정받은 첫 판례가 됐습니다. 이 대학은 백신 접종 완료를 강의 수강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종교적, 의학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는데요. 이 점도 대학 측의 개인 자유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학생들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이 판결을 대법원으로 가져간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 내 500여 개 대학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내렸고요. 인디애나 대학 말고도 코네티컷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요. 이번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을 위한 백신 접종 의무화, 또 개인의 자유권 보호에 대한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TS Butter.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올해 들어 가장 오래 1위를 지킨 곡에 등극했습니다. 빌보드는 2일 BTS의 버터가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최신 순위에서 통산 9주째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버터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지닌 기록 통산 8주를 뛰어넘어 올해 최장기간 핫100 1위 곡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미국 음악 시장의 괴물 신예로 불리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뷔곡인데요. 올해 1월에서 3월 총 8주 연속으로 정상을 지킨 바 있었죠. 그러나 지난 5월 21일 발표돼 발매 두 달 반이 지난 버터는 BTS의 또 다른 신곡 Permission to Dance의 1위를 넘겨준 후 한 주를 제외하고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7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뒤에 지난달 Permission to Dance의 정상 바통은 넘겨줬다가 다시 복귀해 다시 2주 연속 정상을 지키는 진기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버터와 Permission to Dance가 번갈아 1위를 기록하며 BTS의 핫100 집권도 장장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의 핫100 1위 횟수는 Dynamite가 3번, Savage Love Remix가 1번, Life Goes On 1번, Permission to Dance 1번, Butter 9회 등 총 15회로 늘었습니다. BTS의 리더 RM은 빌보드 발표 직후에 늘 과분한 무언가를 씌워주셔서 참 황송하면서도 우리 것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것이라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살고 있다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영화 블랙 위도우가 극장을 비롯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한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디즈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드 통신은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자신의 출연료 계약을 위반했다며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디즈니가 자신이 주연, 제작을 맡은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에 동시 공개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블랙 위도우는 지난달 9일에 극장에서 개봉했고 동시에 디즈니의 자사 OTT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 요금 $30를 지불한 회원에게 공개됐는데요. 스칼렛 요한슨 측 법률 대리인은 계약 당시 스칼렛 요한슨의 개런티는 블랙 위도우가 극장에서만 개봉한다는 것을 전제로 박스오피스 성적에 기반해 책정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동시 공개가 결정되자 디즈니 측에 새 계약을 요구하자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은 이번에 OTT 동시 공개로 인해서 약 5천만 달러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디즈니 측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아무 가치가 없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끔찍하고 장기적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디즈니는 계약을 준수했으며 디즈니 플러스 공개로 스칼렛 요한슨은 2천만 달러를 받았고 더 나아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영화 크루엘라의 주연을 맡은 여배우 엠마 톰슨도 디즈니 OTT 공개를 두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아,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반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를 김 부부장은 이달 중 실시 예정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관련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미국 정부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네, 먼저 국무부 반응부터 알아볼까요?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앞서 밝혔듯이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남북 소통과 관련한 최근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어떤 반응을 냈습니까?
미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논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정책에 따라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의 최우선순위는 병력보호라며 모든 미한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은 이어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또 연합훈련은 미한 양자간 결정이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것은 미한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외교 접근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과 연합훈련이 양국의 안보에 지니는 의미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압박이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우선 미한 동맹을 흔들려 한다는 분석 먼저 자세히 좀 살펴보죠.
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 차이는 북한 문제에 있어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을 미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이 당근을 준 뒤 곧바로 채찍을 내놓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당근으로 이번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된 김여정 부부장의 압박은 채찍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지난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입장에선 통신 연락선 복원이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관여에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미한 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단이라는 오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용인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거나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크 연구원은 8월에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컴퓨터에 기반한 모의 방식이고 또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이 진행한 훈련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제 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여정 부부장은 어떤 형태의 훈련이든 상관없이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워크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고스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축소 등의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간극을 보이고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가 미국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한국의 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을 꺼리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밖에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문제 또 제재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알다시피 우리는 북한 정권과 접촉했고 아직 북측의 응답과 관련해 진전사항을 전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화 제안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며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건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한 간 대화와 관여에 대한 지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예, 또 동시에 제재는 유지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때까지 제재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북한이 미북 회담 전제 조건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입 허용을 요구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설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UN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독자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보죠.
네,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군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2일 공개한 자료에서 해군 구축함 바이에른호가 이날 북부 빌헬름 스하펜에서 출항해 6개월간 인도태평양 순찰과 훈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에른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중해 해상 보안 임무인 바다의 수호자 작전과 유럽연합의 아틀란타 작전,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독일 외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구축함의 승조원 230명이 탑승했으며 항해 기간 파트너 국가의 항구에 정박하고 국제 연합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바이에른호 출항에 대해 인도태평양은 미래의 국제질서가 결정되는 곳이라며 이를 구축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분들은 또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의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요 유엔 제재 대상인 이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 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m의 동상을 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도를 하고요. 이후 해당 동상의 도면을 입수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VOA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해외 동상 건립 활동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이들 보도 내용들에 우려하고 있고 보도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종류의 동상 판매를 금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이 이런 보도들을 조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계속 상기시킨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도 이번 VOA 보도와 관련해 이런 활동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에릭 펜튼보크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문가 패널의 이전 보고서들에 유사한 동상 건립 프로젝트의 여러 사례가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활동과 이런 활동을 감추기 위해 설립된 다양한 위장 회사와 관련한 내용 또한 여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동상 건립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요. 북한 동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이 양국을 오가며 교류한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제작됐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네. 자,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요.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의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된 과학 교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앞으로 과학 외교가 재개되고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2009년 미국 과학진흥협회 회장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한 뒤 총 3차례 방문한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피터 아그레 교수는 2009년에 미국과 북한의 과학자들 간 우정이 시작됐다고 믿으며 그 우정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200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그레 교수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며 이것은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사람들이 미북 관계를 돌아볼 때 지금이 전환점이 돼 양측의 선의가 전해지고 후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아그레 교수는 말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블룸버그 과학 담당 논설위원 파이어 플램 기자를 오정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비롯한 변수와 우려도 여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추적해온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페이 플램 과학 담당 논설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Okay, I'm Faith Lam. I'm a science journalist. I create and host a podcast called Follow the Science. It is
네, 저는 Faith Lam입니다. 과학 전문 기자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을 따르라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진행을 맡고 있어요.
과학을 따르라는 항상 청취율 상위권에 있는 유명 팟캐스트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죠.
The kind of broadest term meaning following what's happening in science, learning about science, keeping track of science.
과학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요. 과학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중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뭔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골고루 다룹니다. 제가 지난해 과학 보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플리엄 펠로로 선정됐어요. 전문 언론인 협회에서 주신 영예인데요. 제가 원하는 보도 활동에 자금과 시설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바탕으로 시작한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는 전통적인 언론과는 다른 새로운 매체잖아요. 기자로서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여기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I've been a print journalist or a written journalist, I guess, for many years, maybe 30 years now? 30, a little more than 30. And
저는 인쇄 매체에서만 오래 일했습니다. 벌써 한 30년 넘었을걸요. 1988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수습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국에 돌아온 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신문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외부 필진으로 기고한 적도 있고요. 지금 일하는 블룸버그도 방송이 있긴 하지만 제가 쓰는 논설과 기사는 웹사이트에 나가니까 인쇄 매체인 겁니다. 그래서 제 음성을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팟캐스트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최근에 다룬 팟캐스트 소재나 블룸버그에 쓰신 기사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Well, I would say that the pandemic has been an incredibly important story for science journalists. Everybody's covering it, but I feel like those of us who have a background in science
아무래도 팬데믹 사태가 저 같은 과학 전문 기자한테는 최근 가장 중요한 소재이고 주제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신경 쓸 여유가 사실 없어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기사와 팟캐스트 내용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전체 인구 절반에 육박하면서 조만간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이걸 백신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지가 대중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종류와 기능 그리고 확산 현황을 소개한 내용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기존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Be critical and talk about whether what CDC is talking about is really in line with what
지금까지 나온 변이는 기존 백신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백신 학자들 모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속도 싸움입니다.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느냐에 따라 변이가 나올 가능성과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합니다. 한시라도 빠르게요. 그 수단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신속하게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가 생기는 원인을 물으셨는데 그건 진화론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한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진화해요. 고등동물의 경우 생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몇 세기가 지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구조가 단순한 하등 생명체는 며칠만 해도 진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정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신규 확진이 하루 20만 건에 육박했었으니까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I mean I think that the vaccine rollout has been great and the vaccines really are turning out to be
높이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백신에 관해서 그래요. 정부가 제약업체들을 독려해 지속적인 생산과 수급을 관리하고 공급과 접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이 최근 3만 건대에 머물고 사망자 수도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만의 공적은 아닙니다. 미국이 충분하게 백신을 보유하게 된 건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이전 정부가 백신 개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한 점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씨앗을 뿌린 과실을 현 정부가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Get more, you know, with some flaws, but getting those vaccines into people so that everybody who wants a vaccine can get one. And I think then the next job, which is going to be incredibly important, is
그건 아니에요. 백신을 개발시키는 정책과 그것을 접종시키는 정책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약업체들은 기술이 있고 이윤만 보장된다면 개발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그걸 관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접종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미국은 자유국가라서 정부가 백신을 맞아라 말아라 국민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접종률이 인구 절반 수준이 된 뒤에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접종률을 더 높이는 건 정부 역량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는 언론 경력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Oh, that's hard to say. I mean, I've written like a gazillion, and I can't say that one thing really stood out, I guess.
그거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특정 사건이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전문 기자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런 일이 특히 많았어요. 블룸버그의 동료 기자들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커지는데 이 부분에 관해 기사 좀 써줄 수 있겠어? 백신 개발 기술에 관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행복합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좋은 기사가 나오고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언론인으로서 큰 보람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렇게 과학 전문 기자로 실력을 인정받게 되기까지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Oh my gosh, you know, I think it's hard for everybody. I think it's so competitive and it's hard to get the kind of job you want. It's hard to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언론계는 정말 경쟁이 심합니다. 일단 주요 매체의 기자가 되기도 어렵고 또 그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같은 실력과 같은 성격, 같은 생각을 가진 남성이라면 조금 수월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ey're both incredibly important, and I think that people who don't have those need to keep fighting for it because I think they're
두 가지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결핍된 곳에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이 없으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하층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페이 플램 블룸버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미국에서 사회 변화를 이끈 중요한 발명품 두 가지는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쉽게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며 여행의 자유를 누렸고 각 가정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은 192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사업 분야 대부분이 발달하고 크게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품목인 음식과 집, 생필품을 구입하고도 돈이 남아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물건을 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미국인이 급변하는 1920년대 유행에 동참한 건 아닙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한 미국인들은 신여성이 입는 과감한 옷을 입거나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춤을 추기도 했지만 어떤 미국인에게는 이런 변화가 사회적 가치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 사는 평범한 미국인들은 사회 변화와 상관없이 예전과 같은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물질적 여유가 넘쳐났지만 흑인과 외국인, 소수계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미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 기자나 여성 의사들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넘쳐났지만 실제 여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평범한 미국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지는 못했습니다.
1920년대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회 변화와 함께 여성의 권리가 많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가정주부였습니다. 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여성들은 소수계거나 외국인 출신이 대부분이었죠. 영화나 라디오에 나오는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 역시 일반 대중에게는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무척 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꿈인데도 아주 단단하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은 미국인이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새로운 운동 경기에 열광하고 처음 접하는 춤 동작을 배우고 기존 방식을 깨는 새로운 관습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폭넓고 강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흥미진진한 법정 재판과 재난 상황에 흥미를 보였고 영화 배우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지하 탐험 중 갇혀버린 플로이드 콜린스라는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에 극도로 몰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구조대가 이 청년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동안 자세한 소식을 전국의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조차도 구조대원들이 마침내 지하에 갇힌 청년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내용을 신문 1면에 큰 비중을 두고 다뤘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또 다른 사건은 1926년 뉴저지주 동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재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여성 신도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 대해 무려 500만 개의 단어를 써가며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자체는 다른 세계 뉴스에 비하면 큰 비중을 둘 만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뉴스 관점에서는 뭐 그다지 중요하게 다른 뉴스가 아니었지만 대중들은 이 흥미로운 사건에 몰두했고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뒤로부터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읽기 싫어하고 외면했어요. 미국인들은 심각하고 실증나는 정치 뉴스보다 흥미있는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언론은 이 대중의 관심을 쫓아 앞다퉈 흥미있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스포츠 황금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양한 스포츠에 열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전국에서 골프 챔피언 바비 존슨의 최근 우승 소식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사서 읽었습니다. 빌 틸드는 1920년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미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고요.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골프 테니스와 함께 권투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1926년 잭 댐시와 진 튜니의 권투 경기는 미국인 5명이 중계방송을 듣는 동안 지나치게 흥분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스포츠 황금기인 1920년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을 뽑는다면 단연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야구를 하면서 갖게 된 별명이고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인데요. 미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홈런왕입니다. 야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인 만큼 수많은 관중이 베이비 루스가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야구공을 멀리 칠 수 있는 뛰어난 홈런 타자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평생 친 홈런이 모두 714개나 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1920년대를 빛낸 여러 스포츠 영웅 중에서도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죠. 베이브 루스는 야구장에서 보여준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살아온 인생도 거침없고 자유로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동남부 엘라바마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의 여덟 번째 사연, 미국인 테레사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선생님 뭐라고 부르나요?
미국에서는 그냥 이름, 그냥 이름은 제 이름 불러요. 그런데 제 이름, 예, 제 저는 그냥 주레너, 주레너.
자동차 부품의 불량을 검사하고 원인을 파악해 불량 규모를 줄이게 만드는 인스펙터, 검사관으로, 아니 그 이상의 일을 담당했던 테레사 김 씨. 인스펙터와 인벤토리 관리자로서 사무실과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너. 매일 아침 적어도 한 명씩은 훈련을 시키는 업무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워킹페이퍼를 쓰는 거를 이제 먼저 교육시키고, 이 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김에 이름이 무엇이며 그런 거를 이제 다 설명해줘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파트를, 어떤 때는 비슷한 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을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 이거는 레프트 사이드고, 이거는 무슨 운전석, 저수석 사이드고, 이런 그런 파트들이, 이게 이름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켜보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제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반나절 동안은 지켜봐줘야 돼. 걔네들이 잘못하는지. 교육을 다 시켜도 이제 처음 와서 설명 들으면 잘 언더스탠 잘못해가지고 뭐 막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로 교육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지적하면서 이제 또 교육시키는 단계가 있고.
감독관으로서 이렇게 꽉 짜여진 업무 일정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테레사 씨. 그러나 최근까지 회사에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였습니다. 미국 정착 후 이렇게 장기간 일을 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두 달 한 것 같은데. 거의 두 달.
예. 두 달 오신 거예요?
예, 두 달 놀았어요.
쉬시니까 어떠셨나요?
좋기는 좋은데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니까 온몸이 쓰시고 그래서 그동안 무슨 영어 공부도 들어 하기도 하고 무슨
지난 3월 말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의 현대와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와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당초 2주로 예상됐던 상황은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직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까 염려가 컸었습니다. 당시 미 정부는 실업 관련 부양책인 코로나 구제법인 CARES Act를 발표했고 4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골자는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매주 $600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0% 연방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테레사 씨도 최근 다시 출근하기 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냥 실업수당이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600불을 줬잖아요. 매 주마다 600불이 나왔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죠. 네, 여기 우리 회사들에 미국 애들이 월급 진짜 조금 받고 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코로나 600불이 나오니까 돈을 더 받으니까 일을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일을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7월 6일부터는 정상 근무로 했으니까 무조건 모두 다 나오라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13주밖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실업수당은 1년에.
또한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긴급 부양책으로 준비한 1인당 $1,200 현금을 지난 4월 중순에 풀었는데요. 테레사 씨 부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테레사 씨는 취재진에게 2008년에 미국에 온 탈북 난민이 2013년 미국 시민이 되기까지 사연이 많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5년 후에 딱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이제 그거를 그때 가서 내가 꼭 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5년 전부터 한 4년 반, 6개월 그때부터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제 신청을 3개월 전부터 할 수가 있어요.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저 이제 지금 변호사들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여기 변호사들한테, 일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을 자기 아직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변호사들이.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볼까 우리가 케이스워커가 있잖아요.
미국 입국 당시 두 자매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국제난민구호단체 IRC의 관계자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너무 긴 시간을 케이스워커하고 이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케이스워커가 우리를 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케이스워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하고 그 어느 때 이메일을 보낸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영수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메일 보낸 게 있었고 그 주소로 이제 이메일 써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자체가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시민권을 따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이메일 쓰는 걸 부탁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부탁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아는 것만큼 한번 내 절로 써서 보내보자 하고 어제 한 길게도 안 썼어요. 내가 시민권 딸 때가 이제 5년 됐기 때문에 내가 영수권을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네 이거를 연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얘네에서 이제 답장이 딱 왔더라고. 그 사람한테서. 어버이면 날짜를 딱 정해주고 같이 오라고 그러더라고. 동생하고 같이.
신속한 답장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갔는데 우리 그 사람들도 우리가 영어 잘 못하는 거 아니까 우리한테 맞아서 답변하는데 이제 오는 날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 날짜를 이제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정보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내력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처럼 서류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케이스워커를 찾아가기 진짜 잘했더라고. 신청하는 것도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냥 150불씩 내라 하더라고. 자기네한테 내는 돈은 150불이고 정부에 내 들어가는 돈은 그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기잖아요. 시민권 딸 때 들어가는 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하여튼 변호사 비용은 별로 안 냈어요. 150불인지밖에 안 냈어.
시민권을 따기 위한 절차로 지문을 찍었던 날 테레사 씨는 책 한 권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빙고뿌리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책자를 주더라고요. CD하고 예. 그 이제 시민권 공부할 수 있는 100문제 그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 네,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CD를 이제 차에다가 꽂아 놓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했어요.
미국에 입국하기 1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동생과 함께 머리에 띠를 두르고 영어 공부를 했던 테레사 씨. 시민권 면접을 앞둔 두 자매는 이전과 다름없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들어서 알아야 대답해야 되는 기기 때문에 들어서 공부해야지 써서는 절대로 눈으로는 공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듣고 이제 문제 나오면 답변하는 식으로 계속 하루에도 그냥 하루 한 세 문제씩만 외우면 뭐 며칠이면 다 외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무슨 석 달이란 기간이 있는데 뭐 그동안은 진짜 자다 깨나서 물어봐도 대답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동생하고 둘이서 굉장히
유비무환이라고 면접 전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보러 가는 날이 됐는데 이제 그 전날에 이미그레이션까지 가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 차가 막힐까봐 동생하고 둘이서 저기 호텔 그 앞에 호텔을 얻었어요. 이미그레이션 앞에 호텔을 얻고 그날 저녁에 그 37문제 필기 시험 치는 거 공부를 둘이서 죽으라 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100문제 안에 다 들어간 게 돼가지고 한 몇 번 써보면 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민권 면접일이 다가왔는데요.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인터뷰하는 날 진짜 땀 뺐어요. 땀 뺐어요. 아, 가슴이 막 얼마나 두근거리고 하는지. 근데 이제 묻고 질문하는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네가
면접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당황했던 테레사 씨.
이 사람들이 네가 뭐 북한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거랑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볼 때 막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듣을 땐 잘 안 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 보는 여자가 나보고 She don't understand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내라는 그다음에.
면접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당황했던 테레사 씨.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